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북 제재위원회를 26일 소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가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25일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한반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는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 이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활동에 대응해 일본이 정찰과 탐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회의를 주재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26일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뉴욕 유엔 안보 뉴욕 본부에서 시리아 인권 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시리아 국민에 대한 지원과 휴전, 시리아 내 인도적 지원이 취약한 지역에 도달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토니오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시급한 현안과 유엔 체제 개혁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유엔을 통한 미국의 관여에 대한 기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마지막으로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대표부 직원들을 만납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25일 해양경찰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타이완 대표 사무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성명은 새 양해 각서 체결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양측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서명식에 직접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주재 미 대사관 격인 미국 제타이완협회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해양안보와 안전을 포함한 국제현안에 대한 타이완의 의미 있는 참여와 기여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국방장관이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5일 터키를 방문해 메블리트 차오쇼르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큰 발전을 이뤘다면서 중국이 가진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도 오는 31일까지 유럽 헝가리와 세르비아,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등을 방문합니다. 중국이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에서 수입한 와인에 최대 5년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호주산 와인에 대해 최대 116%에서 2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지난 1989년 천안문 광장 사태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서방 국가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TV는 25일 신장 지역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를 받은 중국 관리들에 대한 서방의 조치 이후 외국 브랜드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방송은 스웨덴 의류업체 H&M과 나이키 등의 제품을 중국 인민들이 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발이 묶인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언제쯤이면 상황이 나아질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모두의 관심사가 모여있는데 시간과 계절은 거침없이 흘러서 다시 봄이 됐습니다. 한국 서울은 24일에 벚꽃이 피면서 거의 100년 만에 가장 빠른 개화 소식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곳 워싱턴 DC 일대에 흐드러지게 피는 자몽련과 인공호수공원인 타이들베이슨 내 벚나무도 곧 꽃망울을 터뜨릴 자세여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는 꽃잔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꽃이 피어도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모이는 일, 또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인데 올해도 워싱턴의 벚꽃을 요즘 어디서나 유행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슥 지나가는 드라이브트루 방식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봄꽃 소식이 사흘이나 빨라졌다는데 3월의 기온이 높아서라고 하고요. 바로 기후변화,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지난달 미국과 러시아가 5년 연장에 합의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고요. 조지아주 애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최근 증오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증오범죄의 정의와 유형, 각국의 관련법 살펴보겠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은 새벽부터 비가 내립니다. 또 함경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게는 20, 많게는 6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 장진이 가장 낮습니다. 영하 2도. 평양 남포 해주 사리원은 영상 7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장진도 7도까지 오릅니다. 개성은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상 7도에서 시작돼서 낮에 13도까지 오르고 신의주는 5도에서 13도, 개성 6도에서 16도입니다. 원산 6도에서 11도, 함흥은 5도에서 13도, 청진은 2도에서 12도로 예상합니다. 자,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들으시는 동안 오늘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과 유럽 간의 신장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연합 EU에 이어서 영국에도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스웨즈 운하가 대형 선박 사고로 사흘째 막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장 소수민족 인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유럽의 갈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외교부가 26일 영국 기관 4곳 그리고 개인 9명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2일에는 유럽연합 정치인들과 학자 등 10명 그리고 단체 4곳에 제재를 단행했었습니다.
네, 영국은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아닌데요. 중국이 영국을 제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영국도 유럽연합 EU, 미국, 캐나다와 함께 지금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규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2일에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이 있는 중국 공산당 고위관리 4명, 그리고 신장 생산 건설 회사 공안국에 제재를 가했는데요. 영국도 이날 같은 대상을 자국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었습니다.
네, 당시 중국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같은 날 바로 맞대응을 했는데 영국은 며칠 발표가 늦었네요. 제재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안 덩컨 스미스 의원, 그리고 톰 투겐다드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고요. 기관으로는 보수당 인권위원회, 그리고 중국 연구그룹 등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내놨군요.
네, 중국 외교부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근거로 한 서구권의 행동이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법과 기본 규범을 위반하고 있고 중국과 영국의 관계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중국 주재 영국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하게 항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제재 명단에 오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받게 됩니까?
네, 제재 대상과 그 직계 가족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됩니다. 또 중국 국민이나 기관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네,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이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갈등이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군요.
네, 위구르족 인권 문제는 현재 이 관련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장 자치 지역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들이 강제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과 여러 보고서가 나온 후에 국제적인 기업들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지금 중국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입니까?
네, 미국의 나이키, 뉴발란스, 그리고 독일의 아디다스 같은 유명 신발 제조 업체들하고요. 스웨덴 H&M, 또 미국 캘빈 클라인, 스페인 자라 등 의류 업체들입니다. 또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도 영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버버리와의 협업을 중단했습니다. 텐센트는 그동안 이 자사의 유명한 모바일 게임 캐릭터에 이 버버리 옷을 제공했었는데요. 이날로 이 버버리 의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나이키 신발 여러 대를 불에 태우는 영상이 올라오는 등 서방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본토 외에도 홍콩에서도 이들 기업과의 제휴를 중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일부 홍콩 연예인들이 이들 기업과의 광고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유명 가수인 윌리엄 첸은 토미 힐피거와 그리고 이순찬은 아디다스와의 협업을 종료했다고 홍콩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네, 이런 불매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중국 정부는 일단 이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한 외국 기업들의 결정에 중국의 소비자들이 실제 행동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강조했고요.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민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영 매체들은 이들 기업이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불매운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신장 자치구도 성명을 내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이 성명에서 신장의 인권 침해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치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지금 며칠째 꽁꽁 막혀 있다고요?
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가 초대형 화물선에 사흘째 막혀 있습니다. 이 사고로 국제 해상 물류 움직임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네,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파나마 선적인 에버 기븐호가 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가다가 지난 23일 이 수에즈 운하 남쪽 수로 중간 구역에서 좌초했습니다. 에버 기븐호는 너비 약 60m, 길이 400m, 22만 톤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인데요. 현재 이 뱃머리는 한쪽 제방에 박혀 있고요. 선미는 반대쪽 제방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완전히 막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길이 160km의 좁은 수로인데요. 가장 폭이 좁은 곳이 300m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 에버 기븐호가 운하가 시작되는 부분이나 끝부분이 아니라 중간에서 좌초돼서 인양도 어렵고요.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에버 기븐호가 좌초한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현재로서는 강풍에 통제력을 잃은 걸로 보인다는 게 설명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가 클수록 이 좁은 수로를 지날 때 강풍의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여전히 인양 작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예인선과 굴착기를 투입해서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박 크기가 워낙에 크고 선체 일부가 이 모래톱에 박혀 있어서 인양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인양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수에즈 운하청에 따르면 28일과 29일쯤에 밀물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인양 적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정상 통행이 힘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이 에버 기븐호가 싣고 있는 화물들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인양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선박의 중량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27일 밤에 에버 기븐호의 화물을 하역할 거라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에버 기븐의 소유주인 코에이 키센 측은 이런 보도를 부인하면서 인양 작업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고로 지금 전 세계 물동량에 큰 차질이 있겠군요.
네,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상품뿐만 아니라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가 사흘째 막히면서 현재 정체된 선박이 180척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해상교통의 핵심 통로인데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약 12%가 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약 19,000척, 하루 평균 50여 척이 이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 이 다른 화물선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겠군요.
네, 인양 작업이 장기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단지 노선 대신에 경로를 우회하거나 항공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부대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해운 업계는 일단 이번 주까지 인양 작업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네, 당장 국제 유가는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사고 당일에도 30대 이상의 유조선이 양방향에서 사고 수습을 기다리느라고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복구 작업이 더뎌지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24일에는 5.9%까지 올랐는데요. 25일에는 일단 4.3%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치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쿄 하계올림픽 성화봉송 시작됐군요.
네, 25일에 일본 북동부 후쿠시마현에 있는 축구시설인 제이빌리지에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성화봉송에 몇 명이나 참여를 합니까?
만 명이 참여합니다. 성화 봉송 주자들은 이 성화를 들고 각각 200m씩 뛴 뒤에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넘기는데요. 이 성화는 일본의 47개 현을 모두 돕니다.
네, 성화 봉송 기간이 상당히 길죠?
네, 모두 121일이 걸리는데요. 일본 전역을 돈 성화가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오든 7월 23일 올림픽 주 경기장에 입장해서 성화대에 불을 붙임으로써 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네, 이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첫 번째 주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이와 시미즈 아즈사시 등 지난 2011년에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일본 여자 축구팀 선수들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이날 성화 봉송 과정에서 성화가 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중간에 봉송하던 그 성화가 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추가로 채워한 성화가 예비로 따라다니고요. 불이 꺼지면 이 예비 성화로 다시 불을 붙이게 됩니다.
네, 자, 일본이 성화 봉송을 일부러 이 후쿠시마 현에서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후쿠시마 현은 2011년에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약 18,000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엄청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올림픽 성화 봉송을 이 후쿠시마에서 시작한 건 후쿠시마 피해를 극복했다는 걸 대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성화 봉송 개막 행사에서 도쿄올림픽 성화가 일본인들과 세계인들을 위한 희망의 빛을 가져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놓고 아직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화 봉송 시작은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도쿄올림픽은 원래 지난해 7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사태로 1년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는 성화 봉송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성화봉송이 하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다가왔다는 걸 일본에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중을 허용할 것인가 그 여부도 큰 관심사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하계올림픽과 이어서 진행되는 장애인올림픽에서 외국인 관중은 받지 않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내국인 관중은 허용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허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서 남부국경 문제가 중점 거론됐습니다. 대외 현안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지아주에서 투표 접근성을 제한하는 법규를 채택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팬데믹 이후 최저로 떨어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임 후 한 두 달여 만인데요. 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할 게 있다면서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취임 100일 안에 2억 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목표였던 1억 회에서 두 배로 올려잡은 건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목표인 것을 안다면서 어느 나라도 이런 수치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 수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25일 현재 약 1억 3천만 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미 기존 목표 수치였던 1억 회를 넘긴 건데요. 이 백신 종류에 따라서 1, 2차 접종까지 필요합니다.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8,500만 명이고요.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쳐서 면역을 확보한 사람은 4,500만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교육 현장 정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닫힌 학교의 문을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모두 안심한 상태에서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교육 현장 정상화 계획 어떤 내용입니까?
네, 취임 100일 안에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대부분 재개하겠다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소개했습니다. 아직은 문을 연 학교가 절반에 못 미치고 있지만 취임 100일을 35일 앞 남겨둔 이날 현재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기자회견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질문이 나왔고 또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네, 기자회견 초반부터 남북국경 문제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주자가 급증하는 사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부모 없이 혼자서 이 국경으로 몰려든 미성년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성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 머물게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언론에도 그 현장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또 도로와 공항, 또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를 현대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 인프라의 기능이 건설한 지가 오래돼서 세계 하위권으로 처진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의회에서 추진하는 인프라 현대화 계획 법안에 공화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바이든 대통령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인프라를 구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형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관련 질문이 나왔는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이 78살이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단임에 만족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2024년 다음 대선에 도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 대답은 예스다. 그렇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출마할 러닝메이트는 다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냐고 기자가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하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업무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멋진 동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 대선에서 상대방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걸로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공화당의 당내 사정이라서 모를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로 미국 국내 현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외 정책도 짚어보죠.
네, 대외 분야에서는 먼저 중동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계획 이행에 관해서 기자가 물었는데요. 완전 철군 목표로 제시했던 5월 1일 시한을 맞추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전술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 내년에도 미군이 아프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그림은 그릴 수 없다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오래 남겨두는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중국에 관해서 장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내 임기 중에는 중국이 최강대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할 거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통상 문제와 홍콩의 민주주의 후퇴, 또 위구르족 탄압 등에 대해서 이견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있지만 미국은 중국과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지금 첨단 과학과 기술 산업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해당 분야의 투자를 늘려서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사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시 주석이 뼛속에 민주주의가 없는 사람이지만 또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북한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까?
네, 북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이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동맹 국가들 또 협력 국가들과 협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외교를 하려면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반응 어떻습니까?
네,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소상하게 점검을 했고 또 향후 계획까지 제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평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은 탁월했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부끄러웠다라는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날 기자회견 참석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됐는데요. 이 10명의 기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 개 빠뜨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 어떤 게 빠졌다고 합니까?
네, 최근 관심을 끄는 아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혐오범죄 증가, 또 기후변화 문제, 또 경기 침체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아예 논점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과 대면 수업 재개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할 때 기자들이 그냥 듣기만 하고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점을 워싱턴포스트는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이번 의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살펴보죠.
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이민 문제를 악화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영상 메시지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내놨는데요. 남부국경에 몰려드는 이주자를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유화적인 발언으로만 일관해서 오히려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고 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당 소속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20년 새에 가장 많은 이주자가 남부국경에 몰리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새로운 선거법을 채택했다고요?
네, 조지아주 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25일 전격 채택됐습니다. 이날 주상원에서 찬성 34표 대 반대 20표, 하원에서 찬성 100표 대 반대 75표 각각 가결됐는데요. 의회를 통과한 지 2시간도 채 안 돼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서명해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입법화됐고요. 캠프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입니다.
네, 자 격렬한 정치적 논쟁 끝에 채택된 법이라고 했는데 반응부터 살펴보죠.
네,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지아 주민들이 투표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법규라고 이 지역 출신인 존 오스오프 연방 상원의원이 이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글로리아 버틀러 주상원 민주당 대표는 유권자들을 압제하는 전술로 가득한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캠프 주지사가 해당 법규에 서명하는 이날 현장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마크 캐넌 주하원 의원이 주지사 집무실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이 투표를 어렵게 만든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이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조항이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가 이전보다 좀 어려워졌는데요. 먼저 부재자 투표 요청 기한을 선거 전 11일까지로 단축했고요. 또 신분증 번호 등을 기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아울러 우편 투표함을 조기 투표 장소에만 배치하고 선거구가 열려있는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투표 현장에서도 유권자 지원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네, 유권자 지원 활동을 금지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투표소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물이나 음식물을 건네면 불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특히 이런 법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에 조롱 섞인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규에 따라서 결선 투표 일정도 축소됐고요. 선거 운영의 재량권을 주정부에 더 많이 부여하는 조항도 새로운 선거법에 들어있습니다.
네, 주정부의 재량이 더 커진 조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각 지역선관위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별 선거관리 규정 집행의 자치권이 축소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주정부 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진 겁니다.
네. 자, 공화당 측이 이런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목적이라고 캠프 주지사가 이날 연설했는데요. 이 선거와 투표 현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들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고 공화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언론은 이 작년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 측이 후속 대책을 진행하는 결과라고 평가하는데요. 이 캠프 주지사도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우리 주의 선거제도와 선거제도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대선 당시에 조지아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조지아주는 대표적인 경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지아인데요. 지난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에서 이 바이든 후보 지지표가 많이 나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면서 소송까지 냈었습니다.
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은 속속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조지아주 총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조지아주 대선 승리에 필요한 표를 차단해라라고 압박한 사실이 공개돼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번에 부재자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법규 개정이 채택된 데 대해서 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지난 3월 14일에서 20일까지 주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8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25일 발표했습니다. 전달인 78만 1천 건에서 9만 7천 건이나 줄어든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벌어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네, 지난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이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3월 셋째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0만 건으로 폭증했고요. 다음 주에는 690만 건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이후에 8월부터는 100만 건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7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이전에는 평균 21만 건에서 22만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 1982년 2차 오일 쇼크 때 기록했던 69만 5천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청구 건수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라진 일자리가 2,200만 개가 넘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회복된 일자리는 1,300만 개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봉쇄 조치가 완화된 데 따라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앞으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수치에서 희망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나 임시직 계약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연방정부 지원금 신규 청구 건수도 28만 4천 건에서 24만 1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최소한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도 전주보다 26만 4천 건이 줄어든 387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국내 총생산, GDP 수치도 새로 나왔죠?
네, 상무부는 이날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로 4.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 4.1%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건데요. 경제성장률은 보통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는데요. 제일 먼저 발표한 속보치에서는 4.0%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도 조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3.5%로 앞서 나온 발표와 변함이 없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지난 1946년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11.6% 성장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한 겁니다.
네, 그러면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에는 미국 경제가 큰 반등세를 보일 걸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서명함으로써 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한테 1인당 최고 1,400달러씩 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요. 연방정부 차원의 실업수당 지원도 9월 초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또 여러 주정부와 지역당국에도 이 수십억 달러 지원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제 회복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게 될까요?
네, 경기부양책에 힘입어서 올해 1월부터 3월을 아우르는 1분기 경제성장률은 5% 이상 성장할 거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6% 또는 그 이상으로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정부 측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 올해 연간 GDP 성장률이 6.5%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현재 6.2% 수준에서 올해 말까지는 4.5%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25일 경제 성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현재 연준이 취하고 있는 공격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연준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인 제로금리로 인하를 하고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매달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1월 26일 미국과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5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의 5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뉴스타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뉴스타트 협상은 2009년 4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영국 런던 정상회담에서 지난 1991년에 체결된 전략무기 감축협정 START-1을 대체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two superpowers agreed that year to significantly reduce nuclear weapons that could reach each other's soil.
당시 미국 정부는 협상 목표를 대폭적인 핵 감축으로 잡는 대신 2009년 12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TART-1에 후속 협정을 만들어 러시아의 전략 핵태세에 대한 감시 검증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핵 감축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었습니다. 스타트1은 양측이 보유한 전략 핵 운반 체계 SNDB를 1600기로 제한하고 실전 배치된 핵탄두도 6000개로 규제한 조약입니다. SNDB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구성됩니다. 뉴 스타트는 이 START-1의 정신과 합의를 발전적으로 승계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조약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은 것이 바로 전략 공격무기 감축 협정 SALT입니다. 지난 2002년 5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은 실전 배치 전략 핵탄두 수를 1700개에서 2200개 사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ALT는 2003년 6월에 발효됐으며 뉴 스타트가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old over 90% of the world's nuclear weapons. A strategic nuclear missile launched from the
United States. 뉴 스타트는 양측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로 SNDB 총수를 800기로, 유지 보수 중인 운반 체계를 제외하고 실제로 배치된 SNDB 수는 700기로 규제했습니다. 전략 핵탄두 수에서는 SALT보다 30% 감축하는 것이고 SNDB 규모로는 START-1보다 50%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START-1을 중거로 삼아 엄격한 검증 체계를 갖췄습니다. START-1과 같이 발효 후 7년간 감축 기간을 가지며 유효 기간은 발효 후 10년이고 양측 합의로 5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뉴스타트는 오는 2026년이면 완전하게 종료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서 아시아계 6명 등 8명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인 사회를 비롯한 미국 내 아시아계 사회에서는 증오 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증오 범죄의 정의와 유형, 각국의 관련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경수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사건으로 불거진 증오 범죄 논란.
지난 3월 16일 오후 미국 조지아주 최대 도시인 애틀란타에 있는 스파와 암마업소 등 세 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사망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인 여성이 4명, 다른 아시아계 여성이 2명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애틀란타 인근 지역 주민인 21살의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 씨로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용의자의 말을 인용해서 범행 동기가 성 중독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족들과 한인사회는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용의자 롱 씨는 8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악의적 살인과 가중폭행이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현재 용의자 롱 씨에게 증오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증오범죄 적용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오범죄에 해당할 경우 적용 법조 자체가 다르고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경찰 당국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증오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의자가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했다는 범행 동기를 규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당국자들의 말과 함께 증오범죄 적용에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오범죄의 정의.
증오범죄, hate crime은 혐오범죄라고도 하는데요. 혐오나 편견이 동기가 돼서 살인, 상해, 폭행,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인종, 성별, 국적, 언어,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장애 등 특정 집단의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이는 곧 피해자가 속한 그룹 전체에 공포심과 충격을 가하면서 지역사회 전체로 영향이 파급되는 심각한 범죄 유형입니다. 증오범죄와 증오사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오사건은 증오 또는 편견에 의한 행동 또는 사건으로서 욕설이나 모멸적인 언사, 따돌림, 개인 건물이나 공공 건물에 모욕적인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증오사건의 경우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의 국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줄 정도로 확대되면 증오범죄로 분류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애틀란타 총격사건의 용의자인 롱 씨도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서 형량이 늘어난다고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그레이스 유 씨는 설명하는데요.
So let's say a regular murder charge might be 10 or 20 years. The enhancement will increase anywhere from another 5 to 20 years type.
일반적인 살인 혐의로 10년에서 20년 형을 받는다고 하면 증오범죄 혐의가 추가될 경우 5년에서 20년까지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단 각 주정부의 법규에 따라 형량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국의 증오범죄 관련법.
증오범죄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철저히 수사하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 증오범죄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지침 등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증오범죄를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제정된 증오범죄 예방법을 비롯해서 종교기관 파손, 교회 방화, 방지법 등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연방법규를 도입하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엄격한 편입니다. 독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서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SNS에 혐오적인 표현물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혐오 표현 그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영국,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등 많은 나라가 혐오 금지 관련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관련법이 있는데요. 2016년에 제정된 혐오 표현 억제법입니다. 일본 우익 집단들이 일본 거주 한인들을 겨냥해 혐한 시위를 벌이면서 외국인 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그러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등이 외국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이나 혐오적 표현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일본 의회에서도 이를 억제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에 대한 세칙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증오범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구 FBI 보고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약 7,3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인종 관련 사건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교에 따른 사건이 약 20%였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과 증오범죄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아시아태평양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증오사건은 거의 3,800건에 달했습니다. 한국계 미국 변호사 그레이스 유 씨는 실제 현장에서 이런 증오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한 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atred and the violence towards Asian Americans for the past year has been intense.
지난 1년 동안 특히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와 폭력이 격렬해졌다는 겁니다. 아시아계 노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농촌 지역이든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든 상관없이 미 전역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The rising violence against Asian Americans needs to stop. All Asian Americans need to stand up and to speak out.
현재 한인 사회를 비롯해서 태국과 베트남, 중국 등 미국 내 아시아계 사회가 연대해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증오범죄 중단을 촉구하면서 전국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 정치인들도 다양성은 미국인의 힘이라면서 증오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윌리엄 번스, 미국 신임 중앙정보국 CIA 국장입니다. 3월 23일 윌리엄 번스, 신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윌리엄 J. 번스, 신임 CIA 국장은 1956년생으로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번스 국장은 1982년에 국무부에 들어가서 국무부 부장관직을 끝으로 2014년 퇴임할 때까지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요르단 대사를 지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러시아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번스 신임 CIA 국장은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단계적 접근법과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다자주의 해법을 주장해왔는데요. 국무부 부장관 시절 그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준수한다면 기꺼이 대북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상원이 만장일치로 번스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는 미국 중앙정보국 역사상 최초의 직업 외교관 출신 국장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증오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윌리엄 번스, 미국 신임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Evelyn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봉 영화 몬스터 호텔 3편을 보면서 영어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평생 호텔을 운영하느라 단 하루도 휴가를 가보지 못한 몬스터 호텔의 주인 드라큘라 드락. 아빠의 생애 첫 휴가를 위해 그에 따른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여름을 맞이한 몬스터 호텔 가족들은 인간 세상으로 첫 휴가를 떠납니다.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Nailed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hoy there! I am Captain Erica.
You must be the one and only Dracula.
Nailed it, honey. Best summer vacation ever.
You nailed it, honey. Nail 하면 못, 손톱 혹은 못으로 박는다라는 동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Nailed it은 잘했어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못으로 벽에 어떤 것을 깔끔하게 고정하는 표현을 상상하면 감이 잘 오겠죠? You nailed it. You did a great job. 아빠 드라큘라 드락은 크루즈를 시작하자마자 미모의 크루즈 선장 에리카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얼마 안 가 그녀의 무서운 음모가 밝혀지며 몬스터 호텔 가족들의 휴가는 악몽으로 바뀌는데요. 아빠 드라큘라가 딸의 크루즈 여행 계획을 칭찬하며 한 말 You nailed it, honey. 정말 잘했어.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hoy there! I am Captain Erica.
You must be the one and only Dracula.
You nailed it, honey. Best summer vacation ever.
잘했어. 잘 이뤄냈어. You nailed it, honey.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I'll see you guys next time. 저희 Cinema English 코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